갈라디아서 3번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대 사람의 종교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대 사람의 종교를 봅니다. 13절과 14절은 사람의 종교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와 하나님의 교회의 대비를 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을 때 교회가 그의 종교와 달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의 종교를 순성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의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의 유전, 즉 전통은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인의 종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의식들 뿐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조상의 전통들에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종교의 인도자가 되었고 그의 많은 동년배들보다 앞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그 시간, 즉 사울이 그의 종교에 열심히 있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검은 배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신 그때에 다수의 사울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산 인격을 그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자 표현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유대교나 유대교의 전통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유대교도들은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의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의 서두에서 사도는 그가 그 영역에 깊게 들어갔었고 그 안에서 가장 선두에 있던 자임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세상의 그러한 흐름에서 그를 구출하여 그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체험을 통해 바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조상의 좋은 전통을 가진 유대교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안에 계시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음과 이것이 바깥의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이고 밖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안에서 보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의 안에 자기 아들을 계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파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욱이 그는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인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 이 메시지의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살아있는 인격이 사람의 종교와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바울 시대에도 진리였고 지금까지도 진리였고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살아있는 인격의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전통을 가진 종교에 집중하게 되는 타고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살아있는 인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살아있는 인격에 주의하실 뿐 그 밖에 다른 것에는 주의하시지 않습니다. 변형의 산 위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체험의 기록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 위로 이끄신 후 주 예수님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두 제자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들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와 함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주 예수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율법을 대표한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한 엘리야에 대한 낡은 전통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형의 산 위에서까지도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에 관한 전통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나 전통이 없고 오직 그의 아들의 산인격만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대신 전통을 귀히 여김. 사람은 전통적인 것들을 귀히 여기는 체면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 교도들은 안식일을 귀히 여깁니다. 그들은 그저 제7일 안식일의 전통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의하면 안식일은 그림자요 실제와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로부터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제7일 안식일 교도들은 옛 유대인들처럼 그림자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날입니다. 그는 우리의 참된 안식일일 뿐 아니라 모든 날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안식일로 모든 날의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때에 제7일 안식일을 귀히 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어떤 것들을 귀히 여깁니다. 어떤 전도사들이 천천히 걷는데 서잡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실행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천천히 걷는 것을 특별화시키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지 말고 천천히 걷는 자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걷는데 참여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적들, 병고침, 예언, 방언, 소위 은사들의 나타남, 수건 쓰는 것 등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리스도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상황입니까? 7년 반 동안 나는 엄격한 형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는 동안 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많은 좋은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짐승들, 나팔들, 발가락들, 특정 기간의 날들에 관해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지식에 열심히 했던 젊은 사람으로서 난 이러한 가르침에 다소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다른 면들에 관한 메시지는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짐승들, 발가락들, 나팔들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계시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서 전한 메시지는 전혀 그리스도에 집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오늘날 기독교 주일 아침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보면 많은 것들을 듣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해지는 메시지는 거의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지 동안 그러했듯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들이나 전통에는 열심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심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나 전통을 좋아하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그 영. 성경의 초점은 행습이나 교리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삼일세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영향 아래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느 날 빌립이 주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하겠나이다. 그러한 요구에 주님은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 장의 뒷부분인 16절에서 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빌립이었다면 난 주님께 즉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면 왜 이제는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는 지자들에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즉 지자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 안에 계실 실제 영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17절에서 실제 영인 그가 18절에서 주님 자신이 나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 후에 실제 영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러한 것을 말하는 나의 목적은 신약의 기록을 통해 합당의 비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언급될 때마다 아버지도 포함됨을 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아버지나 그 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분리하고 그 영을 아들로부터 분리하는 잘못을 범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셋으로 분리된 다른 인격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리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도 있고 그 영도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제화됩니다. 이것은 그 영이 아버지의 체인이신 아들의 실제화임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셋은 하나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아들로부터 영을 분리할 수 없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모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삼일이라는 단어는 셋을 의미하는 트라이와 하나를 의미하는 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하나 안에 셋이고 셋 안에 하나입니다. 만일 포함한 영으로 실제화된 삼일 하나님의 체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고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계시하셨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포함한 것은 아들이 포함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는 언제나 아버지와 그 형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책들에 의하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와 그 형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아들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 형으로 실제화된 삼일 하나님의 체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바울 안에 계시된 분이 과정을 거친 만유파만 그 형으로 실제화된 삼일 하나님의 체인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담은 이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해 동안 전해왔지만 나는 이 부담이 전보다 무겁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에서 우리는 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체인이며 신격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날 성육신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되었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격에 충만해 채은이요 사람이 되었다가 부활 안에서 지금은 생명주는 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되었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따르면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운 이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지금 주님이 그 영이심을 명백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실제화된 세면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이 놀라운 분은 삶의 종교와는 대치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뜻.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아들의 산인격으로 완전히 점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살아있는 인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례, 방언, 병고침, 할례, 안식일, 머리수건, 예언에 대한 교리를 주시는 것에는 흥미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산인격인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는 쉽게 벗어나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의 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을 관심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보다도 교회에서의 봉사에 더 관심할 수 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산인격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인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포함합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포함합니다. 이 살아있는 인격은 그렇게 만유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주와 그리스도, 왕, 머리, 대제사장,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구속자, 구원자, 사람, 생명, 빛이요 모든 적극적인 것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계시된 산 인격.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쓰여졌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를 설명하고 말로 표현하는 데 높은 수준의 지력이 요구됨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계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과 언어로 옮길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높은 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였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두워진 생각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교와 성경과 제사장 임무와 전통과 비교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던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을 이러한 것들에 전적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하찮은 나사렛 사람을 따를 뿐이고 자기는 조상의 전통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산 인격을 그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인격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땅에 엎드러져 자기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주여 이시오니까. 주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난 내가 핍박한 예수라. 다수의 사울은 그의 어두워진 이해로 예수가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감추어 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예수가 살아있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살아있는 인격이 사울에게 계시된 때부터 수건이 벗겨졌고 사울의 예리한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밝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인격에 주의했고 더 이상 종교나 전통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에 그러한 이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다른 이들도 그 이상을 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이 살아있는 인격을 보고 안식일이나 수건 쓰기나 병고침이나 영적 은사 같은 것 대신 주님에 주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 심지어 교회 생활보다도 이 살아있는 인격에 주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와 내용으로서 이 살아있는 인격이 없다면 교회 생활까지도 전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인격을 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에 대시되는 살아있는 인격. 우리가 성경 교리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담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담은 생명주는 영으로 실제화된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인격을 배신하는 성경 지식이나 영적 체험이나 영적 습득을 포함한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일 매시간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인격을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격의 몸으로서 그의 실적이고도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이 살아있는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므로 단지 거룩함이나 영성, 승리, 사랑, 복종 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포함한 생명존 영으로 실제화된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속되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분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거룩함이나 승리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대신입니다. 그가 없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나 우리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 살아있는 인격이 모든 것의 대신됨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살아있는 인격인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무엇이나 다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한 형제가 그의 부인을 사랑할 때 그가 그리스도를 떠나 부인을 사랑한다면 이것조차도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종은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것입니다. 난 단지 선성적으로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중국 부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들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들은 선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리스도인 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 전통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의 표현이 아닙니다. 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자신의 전통을 가진 종교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살아있는 인격의 이상이 필요한지 그가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의 이상을 받기 전에 나는 많은 전통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 살아있는 인격이 생명존 영으로서 내 안에 실제화된 과정을 거친 만유파만 사면 하나님의 체험임을 압니다. 난 영 안에서 그를 누리고 그를 체험하고 그의 풍성에 동참하고 그를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의 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종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공한 전통과 죽음 문자로 삶에 의해 형성된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하여 이분은 거룩한 실제를 가진 만유를 포함한 영입니다. 난 종교와 연관을 가진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살아있는 인격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종교와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 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